제 192회 구조론 열린방송 시작합니다. 첫 번째 곡지는 총선 후기 왜 우리가 이겼는가. 이런 건 언론에서 절대 안 다루기 때문에 구조론에서만 들을 수 있는 특별한 이야기다. 이런 관점에서 들어야 돼요. 진보 보수 이런 건 다 개소리고 솔직히 그 개소리잖아. 그냥 할 말이 없으니까 진보 보수 그러는 거지 미통당이 하는 게 그 보수적인 정책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격한 진보야. 이 진보라는 개념을 우리는 이제 이 뭐 사회주의 쪽으로 생각하는데 다른 나라에는 진보 정당들이 다 우파예요. 그래서 미국도 공화당이 원래 진보 정당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뒤죽박죽이 되어서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는 게 진보고 그냥 옛날 하던 대로 하는 게 보수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진보 보수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진보 보수가 아니라 북한 친북이냐 친일이냐 이거거든요. 진보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죠. 그래서 진보냐 보수냐 이건 개소리고 가장 본질적인 게 뭐냐. 우리나라에서는 지역과 학력이에요. 그 최근에 이제 세대가 추가된 거지. 근데 학력과 세대는 일치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지역과 학력이다. 그 지역은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결국 이게 선거가 학력 대결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70년대까지만 해도 이 엘리트주의가 있었고 엘리트주의는 굉장히 당연한 거였어요. 예를 들면 김종필이 맨날 신년에 뭐 한자로 뭐 써놓고 서울대도 뭐 올레이 글자에서 한자를 막 발표하잖아. 그 중국 글자를 왜 발표하냐고. 미친놈들 아니야. 내가 여기서 이렇게 미친놈들 이렇게 하는 것도 70년대 관점으로 보면 잘못된 거예요. 이런 말 쓰면 안 돼. 뭐 졸라 씨바 이런 금지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유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 관습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안 없어져. 그러니까 그 관습에 충실해야지 이 관습을 뜯어고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정신 나간 짓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게 이제 속된 말로 피끝솟, 피가 거꾸로 솟는다. 그런 이 분노 이런 거를 일으키는 게 지역 문제와 학력 문제다. 왜냐하면 이게 대항 수단이 없어. 너 고졸이잖아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걸 어쩌라고. 뭐 여기서 다른 어떤 해결 방법이 없어요. 미국이라면 피부색을 건드려버리면 그걸 끝난 거죠. 상대방이 대항할 수 없는 걸 가지고 문제를 삼아보면 이건 답이 없는 거예요. 피가 거꾸로 솟는 거죠. 그런데 그걸 건드린 사람이 노무현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노무현이 이제 솔직한 발언을 한 거지만 저쪽에서 보면 막말하는 정치다 이런 거죠. 그래서 노무현이 막말해서 떴네. 이회창은 점잖게 말하다가 졌네. 그럼 우리도 막말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 김영삼 때만 해도 박기태하고 박상천 두 사람이 굉장히 점잖게 대변인 대결을 벌였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이제 국회에서 그 멱살잡이하고 이런 게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때의 점잖은 국회를 상상을 못해요. 그런데 노무현이 모든 걸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이 막말하니까 우리도 막말하자 이렇게 된 사람이 이명박이고 그 노무현의 열화된 버전이 이명박이라는 거죠. 이명박이 조금 더 열화된 게 박근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 90년대 초였을 거예요. 근데 아재님하고 어떤 청담동에 돈 많은 부잣집에 놀러 갔는데 굉장히 점잖게 생긴 사람이 얼굴도 점잖게 생겼고 체격도 건장하고 나이도 젊고 그 사람이 사귀는 아가씨도 예쁘고 모든 게 완벽한 거야. 그래서 와 청담동에 가서 완벽한 사람의 완벽한 술을 내가 한잔 얻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굉장히 점잖게 이야기하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박근혜님이 대통령이 되시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 이렇게 점잖은 사람이 이렇게 멀쩡한 사람이 이렇게 개 같은 소리를
개 같은 소리를 점잖하게 점잖.
그래서 그 분위기를 깨서 또 제가 남의 술을 얻어먹고 있어서 야 이제 청담동은 올 곳이 못 되구나. 그 이후로 청담동에 안 갔어요. 생전 처음 청담동에 한번 갔다가 봉변을 당했어. 점잖은 사람이 웃으면서 우리 박근혜님이 대통령이 당선되시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와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이제 복귀가 되는 거야. 아, 이 사람이 일단 내가 경상도 사람인 걸 알아봤구나. 여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이 동네는 이런 쓰레기들이 사는구나. 아, 끔찍한 끔찍함. 그래서 어떻게 이런 그때만 해도 김정삼 시절이었기 때문에 박근혜는 아무도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박근혜가 DJ 쪽으로 간다는 얘기도 있었어. 근데 이제 DJ 쪽에서 안 받아줬는지 모르죠. 근데 김정삼이 박정희를 엄청 싫어했기 때문에 박근혜와 김정삼은 절대 이 한패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제가 농담으로 박근혜가 절대로 대통령 될 일은 없겠지. 만약 된다면 그걸로 보수는 끝났다. 절대 회복 못하는 타결입니다.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상도동이 완전히 망한다는 얘기 때문에 PK가 다 저쪽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인데 끝난 거죠. TK 하나만 가지고 이 PK를 주고 뭐 정치 못해요. 이거는 구조적인 붕괴라는 거죠. 그럼 저쪽 사람들은 그걸 몰랐을까? 아니 알았어요. 박근혜 되면 망한다고 다 알았어. 그래서 이명박과 박근혜가 대결할 때 사실 그때도 박근혜 인기가 있었어요. 근데 다 이명박을 찍은 거야. 박근혜 되면 이명박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명박 되고 박근혜는 있을 수 있어. 그러나 박근혜 되고 이명박은 없는 거야. 초등학생도 알아. 딱 계산기 뚫어보면 박근혜 다음 이명박 안 되죠. 있을 수 있나. 근데 이명박 다음 박근혜는 될 수 있다. 그만큼 박근혜가 파괴력이 있다는 거죠. 파괴력은 있지만 완전히 판을 깨버리고 망친다는 걸 그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과연 쟤들이 박근혜를 대통령 만들 정도로 또라이인가.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 그때 청담동에서 봉변당한 게 생각나서 아 그럴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 저렇게 멀쩡하게 잘생긴 사람이 좋은 대학 나오고 멀쩡한 직장 가지고 애인도 정상이고 다 정상인데 왜 저렇게 개소리를 할까. 하여튼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미묘한 또 세대 대결이 있었어요. 뭐냐면 비슷한 나이대가 겹치는 걸 사람들이 싫어해. 그래서 그러니까 50대가 60대 대통령을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을 장기표나 그 나이대의 사람들이 싫어하더라고요. 왜 싫어할까 생각해보니까 70대가 대통령이 되면 장관은 60도로 뽑을 거고 자기는 50대인데 그럼 크지를 못하잖아. 그러니까 70대 사람이 50인 사람을 키우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30대는 굉장히 좋아해. 왜냐하면 이걸 이용해서 40, 50대를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내가 일단 재벌그룹 회장이다. 비서는 30대로 안 쳐요. 60대 비서 안 써. 걔들하고 대화 안 돼. 그리고 젊은 비서를 가지고 그 뭐냐면 말 안 듣는 이사들을 족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내가 사장이야. 밑에 이사가 있어. 이 사람은 비리를 조사하겠다고 60대한테 너 이사 비리 조사해봐라 그러면 60대 아 그 형님 비리를 어떻게 조사해. 안 해. 한패야 한패. 근데 30대에서 계속 조사해봐. 다 조사해가 그 뒷조사해 가서 비를 내한테 다 보고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조직이 위해서는 나이대가 떨어지는 외부인을 써야 돼. 그러니까 30대 비서를 이 어쩌면 이제 뭐 미래 전략 기획실이라 그러나?
미전실.
미전실이라 그러는데 한동안은 뭐라 그러냐? 구조본이라 그러죠. 비서실을 없애라 그러니까 계속 이름을 바꾸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그 미전실에 50대, 60대가 있다면 그 그룹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30대를 써야 돼요. 40대만 돼도 촉이 이미 죽어. 이미 인맥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줄이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라인을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30대는 아직 라인을 못 타고 있기 때문에 30대들이 김대중 대통령을 좋아했다는 거죠. 이런 어떤 대결 구조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 합종연횡을 딱 해보면 앞으로 미통당은 영원히 희망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단언할 수는 없죠. 갑자기 돌발 변수가 생길 수도 있고 뭐 갑자기 김정은이 죽어버릴 수도 있고
그 연결이 좀 잘 안 되는데 갑자기 이제 왜 그거하고 영원히 할 수 없다는 거하고 뭔가 중요한
말씀. 중요한 건 내가 그 전략을 다 짰다는 거죠.
조금 더
들어봐요 그러면. 제가 옛날부터 20년 전부터 민주당의 영구 집권 전략을 이걸 다 짜놨어.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고립된 나라들은 한 정당이 다 먹는 게 굉장히 강해요. 양당제로 가면 그러니까 지금 또 벌써 이제 내각제 개헌 이야기 나올 거예요. 미통당 희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영원히 민주당 집권한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왜 일어났겠어. 어느 순간 보니까 앞으로 모든 선거는 공화당이 다 이긴다. 전쟁해야 된다. 그래서 남북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순간 무조건 백제 백패야. 희망이 요만큼도 없어. 구조적으로 어느 순간 확 다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일본도 자민당이 다 먹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이 보수 정당하고 일본 자민당하고 틀린 게 뭐냐? 일본 자민당은 유교 정당이야. 그래서 농민들에게 퍼져. 왜 그러냐? 옛날부터 그렇게 했어. 봉건 영주는 농민을 키워야 돼. 안 그러면 이웃 다이묘한테 저 나라를 뺏겨. 일본은 다이묘가 300명 있는데 다 자기 백성을 키워야 돼요. 일단 조수하고 사쩌마는 굉장히 사이가 나빠서 조수 사람들은 계단에다가 사쩌마라고 글자를 써서 밟고 다녔어. 사쩌마 사람들도 조수라고 써서 그걸 밟고 다닌 거야. 갈아 마시고 싶다 할 정도로 서로 미워했어요. 그런데 이 둘이 힘을 합쳐서 그 막부를 쳐버린 거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모든 지역과 지역이 서로 앙숙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지역에 밀리면 안 된다. 군과 군, 면과 면, 동과 동, 소대와 소대, 일중대, 이중대 다 앙숙이야. 이걸 우리나라 국군에 도입해서 우리나라도 막 내무반끼리 경쟁시키고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다 박정희가 일본에서 배워온 거죠. 그래서 일본은 뭐 관동과 관서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대립돼 있어. 이런 구조를 자민당이 잘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자민당 국회의원은 거기 시골에 가서 그 모든 마을에 다 앙숙이야. 교통정리를 잘하는 거예요. 백범 일제도 나오지만 이 가문과 저 가문은 원수 가문이고 모든 그 조선시대는 다 원수 집안이 있어. 원수 집안 없으면 창피해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어. 저 집안은 우리 집안의 원수야. 중국에도 그런 게 있어요. 뭐 근데 중국에서는 그게 원수 가문의 규모가 커. 한 300만 돼. 300만 이렇게 원수 가문이 격돌하고 실제로 무기 들고 싸우고 그랬어요. 그렇죠. 태평천국도 그와 연관돼 있는 거예요. 태평천국이 딱 홍수전이 깃발 딱 돌자 갑자기 순식간에 수천만 명이 모여버린 그 이유가 뭐냐면 저쪽 가문이 가입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가야 된다. 우리가 늦게 가면 쟤들한테 씹힌다. 저 양씨 가문, 우리 조씨 가문 밟아야 된다. 그래서 서로 막 경쟁적으로 가담한 거죠. 그런 식으로 이 구조 자체를 그런 식으로 그 모든 지역과 지역의 어떤 갈등이 있는데 이걸 국회의원들이 그걸 해결하고 있는 거야. 근데 진보 국회의원들 그거 안 해요. 그거 왜 해? 왜 시골 영감들 만나고 다니면서 그런 거 하고 있냐고. 그거는 국회의원 할 일이 아니지. 국회의원은 예산을 심사하고 입법 활동을 해야 되는데 박지원처럼 말마다 돌아다니면서 막걸리를 마시고 이건 이상한 거 아니야. 이게 국회의원 할 일이 아니라고. 옛날에는 결혼식 주례를 다 썼어요. 그 주말마다 지방에 가서 결혼식 주례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쫙 밀려 있어. 금지돼서 지금 하도 그 국회의원들 그것만 계속 하고 있었어.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그 알고 보면 그 일본 야쿠자하고 비슷한데 마을과 마을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 사람들은 항상 원수 집안이 있기 때문에 그 일본 같은 뭐 브라쿠민도 있고 자이니치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골의 갈등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 중재인이 자민당 국회의원인 거죠.
그게 원래 유럽에서 귀족들이 하던 짓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일본 지방 자치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방은 몰라도 수도권은 그런 거 없어. 수도권 중재할 일이 없고 누가 국회의원인지 관심 없죠. 어떤 지역을 잘 살게 해주면 그 지역으로 이사 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 일본 야쿠자도 그 야마구치가 왜 크냐 보니까 야마구치도 원래 조그만 한 몇백 명 되는 작은 조직이었어요. 그런데 노조 탄압을 해서 이제 그걸로 정계화가 엮여서 순식간에 크는데 어느 지방을 가도 두 조직이 서로 싸우고 있어. 그러면 이쪽에 딱 가서 야 우리 쪽에 붙어라. 안 그래? 그러면 인원을 동원해 줄게. 이런 식으로 다 장악한 거예요. 그래 프랜차이즈를 만든 거지. 조폭 프랜차이즈야. 근데 이게 안 먹힌 데 딱 두 군데 있는데 홋카이도하고 오키나와야. 홋카이도를 접수하러 갔더니 모든 홋카이도 조직이 단결해서 야마구치에 맞서는 거야. 그래서 다 쫓겨왔어.
오키나와는?
오키나와도 마찬가지고 오키나와는 원래 무술 일본 가나데가 오키나와에서 나온 거예요. 다 막 무술로 조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키나와 홋카이도는 야마구치가 발을 못 붙인다 그런 얘기를 제가 옛날에 어디서 주워드린 거죠. 지금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우리가 민주당 역으로 이용하면 영구집권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일본하고 한국하고 완전 상황이 반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같은 영구집권이 된다는 게 좀 잘 이해가 안 돼서.
이 자민당은 결국 정부 돈을 퍼주는 거예요. 그것도 농촌에 주로 퍼져. 근데 일본은 이미 구조 자체가 이미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먹히는데 우리나라 같은 농촌이 다 서울로 와버려가지고 안 돼요 그게. 농촌 사람 다 서울 왔어, 수도권에 왔어. 그래서 농촌이 텅텅 비어서 이제 그런 일본식 전략은 우리나라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그 우리나라에는 이게 보수 포퓰리즘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그걸 하고 있다고. 일본 자민당이 하는 퍼주기를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의 민주당이.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이게 구조적으로 반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국회의원이 왜 존재하는가 이걸 우리가 딱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중앙집권이 강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의미는 대통령하고 심리적으로 연결을 해주는 게 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총리한테 관심 없어. 일본 사람들은 아베 좋아하냐면 안 좋아한다 그래요. 그 왜 아베 찍냐면 그건 누구 찍냐는 거예요. 대안이 없어서 찍는 거지 투표도 안 해. 투표를 안 한다. 우리는 이렇게 투표율이 높은 거는 일본 사람들은 이해 못해. 30% 투표하고 뭐 이렇게 해서 아베 찍는다는 게 의미가 없죠. 아베한테 관심 없어서 투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적으로 한번 이게 딱 고착화되면 잘 안 바뀝니다. 물론 바뀔 수도 있는데 바뀌려면 뭐 갑자기 김정은이 사망하거나 무슨 일이 터져야 되지 그냥 저절로 잘 안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조를 만들기는 굉장히 쉬운 거예요. 일단 박정희는 굉장히 쉽게 선거 이길 수 있어요. 그냥 김종필을 이용하는 거죠. 자기는 경상도 김종필 충청도를 경상도 충청도 먹어버리면 끝난 거지. 더 이상 무슨 뭐 선거 할 게 뭐 있어. 우리나라의 3분의 1을 먹어버렸는데.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상도가 몇십 년을 해먹었냐. 박정희 때부터 김대중 대통령까지 거의 50년을 해먹은 거 아니야. 하여튼 4, 50년을 해먹었는데 그럼 우리도 4, 50년 해먹을 수 있다는 거죠. 한 정당이 굉장히 오래 해먹는 건 굉장히 쉬운 거고 그건 구조를 만들면 돼. 박정희는 독재를 이용해서 그 구조를 만들었어. 그게 가능했던 건 김종필과 유경수가 충청도 출신이라서 그런 거예요. 유경수가 다른 지역 출신이고 김종필도 충청도 출신 아니면 그 절대 불가능하죠. 지금도 보면 그 부여 청량을 쪽으로 그 김종필 고향 동네 중심으로 저쪽 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 사람이 원래 잘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동료님 말씀은 그 민주당이 이제 장기 집권할 수 있는 발판이 지금 말씀하신 것만 들으면은 충청도를 끌어들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이 말씀인 거죠.
그렇죠.
그게 왜 일본하고 같다는 거죠?
그 퍼주는 거야. 세종시 얼마 퍼줬냐고.
아 그냥 지방에다가 퍼주고 아까 그쵸.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에서 이기면 무조건 다 이긴다는 게 약간 그거 같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만들려면 특히 지방 선거에서 이겨야 돼요. 왜냐하면 지방 선거에서 이기면 이 지방선거라는 것은 대통령 후보를 미리 찍은 거예요. 일단 충청도 사람이 안희정을 찍은 이유는 안희정이 대통령 될지 모른다 이렇게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장도 마찬가지로 경기도지사 이재명도 지금 이재명 덕에 경기도 수표가 많이 나왔는데 경기도 사람이 이재명이 대선 후보감이라고 지지해 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방선거를 하면 우리가 유리하다고. 왜냐하면 대선 후보감을 도지사로 앉힐 수 있는 건 우리 쪽이 저쪽은 아니야. 저쪽은 원래 꼴통당이라서 젊은 사람들을 대선 후보로 못 키워요. 할라 해도 누굴 할 거야?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권성진을 대선 후보로 밀 건가? 왜 안 되는 거야? 지금 일본 아니 TK는 대구시장이나 경북도지사를 대선 후보로 못 밀어요. 그러니까 지방선거에서 지면 대선도 지고 대선 지면 총선 지고 다 지는 거예요. 왜냐면 대선 이기면 예산을 자기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예산 주고 싶은데 준다고. 그럼 내가 충청도 사람이라면 어디에 줄을 서야 되냐고. 예산을 주는 쪽에 서야지. 그걸 세종시로 이미 보여준 거야. 끝났어.
근데 동현님 사실 여태까지도 계속 그럴 수 그러니까 새누리당도 그러니까 저쪽 미통당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한국 그 정치사라는 게 계속 여당과 야당이 계속 교체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안 돼야 될 것 같은데 계속 교체됐던 이유는 또 뭘까요? 거꾸로 뭔가 그러니까 한쪽이 박정희 쪽이 해서 계속 영구집권을 계속 했었어야 될 것 같은데 그쵸. 일본처럼 오히려 저희는 뒤집어졌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3당 합당 때부터 뭐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가짜 보수가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군부 독재는 보수 세력이 아니고 그냥 군부 세력이에요. 얘들 빼놓고 이야기해야 돼. 김정삼과 전두환이 손을 잡는 바람에 그때부터 보수가 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삼이 결국 우리나라 보수를 몰락시킨 거죠. 그리고 그걸 민주당이 가져갔어.
아, 그냥 스텝이 한번 꼬인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군부 독재는 완전히 제껴놓고 김종필까지는 아예 제껴놓고 김대중과 김정삼이 진보와 보수를 나눠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보수가 계속 집권하는 게 가능했어. 그런데 조갑제가 사기를 치가지고 이승만부터 박정희, 김정삼 이게 절대 안 친한 사람들이야. 이승만은 박정희는 이승만 싫어했고 김정삼은 박정희를 싫어한 거예요. 근데 억지로 사기를 쳤어. 이게 다 하나의 라인이다. 이렇게 족보를 만들어내서.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스텝이 꼬여서 그 퍼주는 유교 보수에서 잔인한 계륜만족 보수로 간 거예요. 그 신자유주의라는 게 계륜만족 사상이지 한국 정서에 안 맞는 거예요. 한국 관습하고 안 맞다고. 그러니까 보수주의라는 것은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게 보수인데 이상한 막 혁명을 한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뉴라이트라는 게 미국의 알트라이트 이런 놈들은 보수가 아니에요. 걔들은 완전히 혁명 세력이야. 꼴통 세력이에요. 그 구들 하는 행동들을 보면 막
나치, 나치.
상상을 초월하는 그 진보적인 그런 주장을 막 하는 거예요. 극 진보적인.
나치도 예전에 그랬잖아요.
그렇죠.
나치가 극 진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단 방법을 안 가린다고 빼놓고 그 어떤 목표는 굉장히 어떻든 굉장히 솔깃한 목표를 제시. 예를 들면 어떻게 했냐면 왜 미국의 흑인과 백인이 갈등이 있는가? 그것은 뒤섞여 있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가 흑인들에게 차별을 줘서 아프리카를 보내주자. 그게 도리가 아닌가? 우리가 잡아왔으니까 우리가 우리 손으로 아프리카까지 실어주자.
그 나라 이름 뭐지?
라이베리아.
라이베리아. 네.
그러니까 어떻든 그 굉장히 맞는 말이야. 강제로 잡아왔으니까 이번에 비행기 값 줘서 보내자. 그리고 안 되면 미국 안에 흑인 국가를 하나 만들어주자. 흑인 줄을 하나 만들어서 모든 흑인 거기 가서 살아라. 백인은 백인끼리 살고 흑인은 흑인끼리 살아. 그럼 갈등이 얼마나 좋냐. 너들은 굉장히 맞는 말 같아. 그런 식으로 사기를 치는 거죠. 근데 그냥 단순히 액면 그대로만 들으면 이게 막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네. 막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이런 극단적인 주장을 말은 되는데 현실은 안 따라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구조를 잘 설계를 하면 모든 선거에 다 이기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단추는 지방선거를 이기는 것이다. 그리고 지방선거는 무조건 대선 후보를 투입해야 된다. 대선 후보 감이 아닌 사람은 도지사로 뽑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오구도는 대선 후보가 아니잖아. 그럼 부산시장을 왜 출마시키냐고. 어차피 질 것 같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오구도를 박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를 잘 써서 대선 후보 감만 도지사 시장으로 박으면 모든 선거를 다 이기는 거죠. 저쪽은 아예 인재를 못 키우니까.
조금 약간 좀 맥락이 좀 다른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영구시가 장기 집권을 하는 게 과연 한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움이 되는 걸까?
도움 되죠. 이 우리나라에서는 남북 통일이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이건 건드리지 말자는 합의를 해야 돼요. 그런데 반통일은 반국가하고 반민족이란 말이죠. 반통일 세력은 일단 한국인이 아니야. 얘들은 제껴놓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 정당이 왜 통일을 반대할 거 이해가 안 돼. 보수들 원래 영토 넓히는 데 관심 있는데 통일하자 이게 보수 아니에요? 근데 통일하지 말자 뭐 친일하자 이거는 정신 나간 이게 무슨 보수야? 이거는 반역자예요. 반역자. 이건 보수가 아니고 그냥 범죄자라고. 민족 반역자지. 이런 세력들은 한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조져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 생각을 좀 다르게 해야 돼요. 그리고 유럽에도 장기 집권한 나라도 굉장히 많아.
독일 같은 거는 잘 되진 않죠.
예?
장기 집권에서
아니 잘 됐어요.
스웨덴 장기 집권에서 잘 됐어요.
그러니까 스웨덴 독일도 그렇고 뭐 굉장히 한 정당이 오래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영구 집권이 반드시 나쁜 건 아니고 그럴 만한 이제 근거가 있으면 교대가 돼야 되지만 현재로는 이 반통일 세력은 일단 제껴놓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제가 이야기한 영구 집권 구조의 완성이다. 다음 곡기는 청년이 청년의 대표냐? 이준석 보면 제가 볼 때마다 재수 없는 게 이 자석은 머리를 이렇게 이마를 가려요. 이거 중학생들이 하는 거야. 근데 면접 시험에 그런 식으로 오면 다 탈락이에요. 일단 면접 시험에 모자를 이렇게 눌러 쓰고 가거나, 일단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면접 시험에 가거나, 후드티를 이렇게 쓰고 가거나, 집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저커버그처럼 하고 면접 시험에 가면 다 떨어져요. 일본에는 면접 시험 복장이 있어요. 까만 옷 입고 가고 넥타이를 메고 다 그렇게 가야 돼. 이런 자유로운 게 면접 시험에 가면 무조건 다 탈락이야. 근데 이준석은 자기가 중학생인 것처럼 하고 다니는데 이건 아이돌도 아니고 뭐한 짓이야 이게. 정신병자도 아니고. 아유, 청년인 척 자기가 젊은 사람인 척 하려고 하는데 제가 보수 유권자로도 저렇게 기세무라비같이 하고 다니는 사람을 혹시 개인이냐 뭐 이렇게 의심을 한다 의심이 들 정도로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건 아니죠. 하여튼 이준석 같은 사람을 누가 좋아하냐면 나이 든 사람이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젊은 여성을 공천하면 50대 아저씨가 좋아하지. 젊은 사람이 젊은 청년을 절대 대표로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청년이 지지하는 사람이 청년이 대표자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30대는 김대중 대통령을 다 지지했어. 젊은 사람 오히려 나이 든 사람 지지한다고. 물론 젊은 사람도 있어야 되겠지만 젊은 사람은 있어야 되는 것은 50대를 위한 거고 균형을 맞추기 위한 거지 그것이 청년을 위해서 청년을 대표로 내세운다.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이건 내가 봐도 그냥 거짓말이야. 청년은 절대 청년 대표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됐냐. 이 중학생, 고등학생 때부터 뭐 민주당 캠프를 만들어서 그 동아리라든가 이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인재를 키워야 돼요. 그리고 단체를 만들고 미디어를 만들고 민주당 신문, 민주당 유튜버, 민주당 팟캐스트 이런 것도 하고 그 시의회, 구의회 뭐 보좌관부터 지방부터 하나씩 키워야지 갑자기 낙하산식으로 배현진을 투입하고 이거는 사기죠. 얼굴 예쁘다고 국회의원 만들어주고 이건 제가 봤을 때 좀 막장짓이다. 네, 다음 꼭지는 총선 명장면 정리. 그런 게 있었나?
있었어요.
뭐 다 했던 얘기고 김부겸 승리 확률은 없었다. 솔직히 없었어요. 이번 선거는 투표율이 높았던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박근혜 대선 불복 심판이기 때문에 그게 다른 이슈를 삼켜버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이게 핵심이 대선 불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TK 사람들 입장에서는 박근혜가 잘못했건 잘했건 이 한풀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한 게 맞아. 그리고 옳건그리건 이런 식으로 한번 에너지를 끌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하면 TK 사람도 박근혜 싫어하는 사람이 많은데 왜 투표장에 이렇게 갔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착각이고 이 에너지라는 것은 이성적인 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찬스가 있을 때 최대한 끌어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쪽도 마찬가지고 상대방이 얼마나 잠재적인 역량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내야 돼요. 그래서 약을 올려서 박근혜 덩신이다 하고 막 이렇게 약을 올려서 그 사람 투표장에 가도록 만들어야 돼. 그래야 그래서 지면 안 되지만 그래서 이길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부산 신공항 이런 거 한다고 해서 제가 봤을 때 이 선거 결과가 달라졌을 거라고는 안 봐요. 근데 그걸 하긴 해야 돼요. 왜냐하면 국가 개념 전체에서 전쟁이라든가 뭐 중국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서울 하나로는 부족하고 제2의 서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을 부산과 서울 이제 투트랙 전략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부산을 좀 더 키워야 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공항만 한 개 덜렁 지어놓고 표 달라 이런 건 내가 넌센스고 대구에서 부산까지 KTX 그리고 광주까지 KTX 연결해서 부산을 하나의 그 교통의 거점으로 만들어야 돼요. 다음 곡지는 인간은 바보인가? 이 결론은 인간은 바보다 하는 게 제가 뭐냐면 이런 결과가 사실 그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사실은 조중동도 알고 있었어, 차명진도 알고 있었고, 근데 언론에서 다 이야기를 안 하는 건 뭐냐면 뒷감당이 안 되니까. 유시민 입을 빌려서 180석 이렇게 떠들었는데 왜 180석이라고 그러냐고 200석이라고 그러지. 나 같은 민주당 220석을 할 것이다. 우리는 80석이다 하고 완전히 이명박 때하고 반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떠들어야지.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어떤 낯선 처음 가는 길에서는 자신감이 없어서 과감하게 치르지를 못해요. 다른 사람이 말해줘야 이제 아, 나도 하고 가다 마는 거지. 코로나에 유럽이 대응을 못하는 것도 그렇고 처음 가는 길은 잘 못해. 이렇게 김세현 이 양반이 좀 아는 사람이라서 미리 이제 이런 걸 미리 얘기는 했잖아요. 뭐 미통당은 좀비 정당이다 다 얘기했다고. 근데 조중동과 한경호가 다 침묵하는 건 조중동이 일단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 쓰는 사람 아직도 칼럼 쓰고 있던데 지금 80살 됐는지 모르겠지만 와 그렇게 늙은 이가 왜 아직 거기 있는지 모르지만 그 옛날 늙은 이가 아직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바뀐 게 없어. 그러니까 조중동이 늙어서 자신감이 없어서 귀찮아서 안 한 거야. 무슨 얘기냐면 박근혜 처음에는 이제 대북 통일 대방론을 막 떠들다가 개성공단 포기 이렇게 가버리는 게 뭐냐면 통일 대방론을 쓰니까 막 사방에서 보고서가 올라오고 통일 준비를 이렇게 해야 되고 막 말이 나오니까 아 귀찮아 아 내가 저 보고서를 다 읽어야 되냐고 최순실이 또 보고서 들고 와가지고 난리칠 거 아니야 최순실도 꼴 보기 싫고 그래서 청와대 5분 거리인데 출근하기 싫어서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조선일보 칼럼 필진들도 귀찮아서 그냥 에너지가 없으니까 안 한 거예요 그 왜냐하면 200석 이렇게 빵 터뜨리면 그게 또 후속 기사가 나와야 돼 그게 힘든 거죠 그래서 감당하기 싫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선거는 원래 여당이 유리해요 그 여당이 유리한데도 여당이 졌다면 그건 그 덩신인 거예요 노무현 때는 원래 이길 수 없는 선거를 이겼기 때문에 원래부터 구조적으로 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하면 이회창이 되는 게 그 당시 합리적인 그랬다고 그런데 노무현이 기적을 만들었기 때문에 억지로 무리수를 써서 이기는 것보다 차라리 질 싸움은 지는 게 낫다. 이게 노무현 정도를 간 거예요.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가 정권을 뺏긴 거냐 멍청해서 그런 거야. 시간 좀 남아있습니까?
31분.
오늘 짜장면이 늦게 왔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아서. 김종인의 삽질 이 양반이 그 주장하는 게 그야말로 이회창식으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제가 볼 때 만약 김종인에게 미통당을 맡기면 완전히 망해요. 더 망하는 거예요. 다음 곡지는 문재인의 군단병 이거는 이제 짤이 올라온 건데 안철수가 파발마였다. 웃겼고 다음 곡지는 한국이 흥하는 이유 이건 한중일이 결국 유교권이고 유교권에서는 그러니까 서양의 우리가 어떤 선진 문명이라는 게 일부는 그런데 일부는 그냥 게르만족 관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양 문명이라고 이 선진 문명이라는 게 선진 문명이 아니고 그냥 그 옛날부터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영국은 그냥 해적들이고 독일은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히틀러도 그렇지만 전쟁 쪽으로 특화된 거예요. 전쟁에서 워낙 이 30년 전쟁도 30년 동안 얻어맞아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유럽이 아시아보다 우월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중에서 특별히 유럽이 못하는 게 뭐냐면 대규모 회전을 못해. 그러니까 100만 명이 들판에서 모여서 와대와로 붙는 걸 이거 유럽에서 옛날부터 하는 거 보면 전술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면 굉장히 멍청해요. 그래서 이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30년 전쟁을 해도 보통 2만 명, 3만 명이 싸워요. 뭐 1만 5천 명 이렇게 싸우지 100만 명씩 붙은 건 나폴레옹이 최초고 나폴레옹도 100만 명으로 해보다가 이 졌어요. 그게 뭐냐면 나폴레옹 이기는 건 항상 보면 2, 3만 명일 때 이겨. 나폴레옹 2, 3만 명이고 저쪽이 4, 5만 명이면 나폴레옹이 이겨요. 근데 마지막에 워털루 전투처럼 막 나폴레옹 20만이고 저쪽이 40만이다 이렇게 되면 나폴레옹도 하다가 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나폴레옹도 대규모 인원은 기동할 줄을 몰랐다. 알렉산더도 한 5만 명 데리고 전쟁한 거예요. 그래서 100만 넘어가는 이 대규모 인원의 기동은 유럽 나라들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예 이 개념이 없고 이쪽으로 제일 못하는 게 제가 봤을 때 미국입니다. 미국은 남북전쟁 때부터 계속 삽질했어. 압도적으로 군대 숫자가 북군이 남군에 비해서 두 배 훨씬 넘는데도 실제 전투에 들어가 보면 비슷하게 이 남군한테 깨지는 게 뭐냐면 대규모 인원을 기동을 해본 적이 없어서 인원 통제를 잘 못하더라고. 그래서 인원 통제가 안 된다는 전제로 뭔가를 구조를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유가 게르만족 관습 자체가 그렇기 때문이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 카이사르한테 깨질 때부터 그랬어. 그때도 이 갈리아인들이 카이사르한테 깨지는 거나 지금 미국이 전쟁에 삽질하는 거나 똑같아. 갈리아 부족들이 연합해서 카이사르 하나를 못 이겨요.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어떤 의견 일치를 못 보는 거야. 그래서 유기적인 전쟁을 못 한다고. 근데 몽골은 아니거든요. 몽골은 10만이라도 잘하고 100만이라도 잘해. 병사 숫자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모든 사람을 다 이겨요. 근데 이 갈리아족이나 게르만족들은 이 병사 숫자가 많으면 그때부터 삽질이 시작돼서 효율적인 전투를 못하고 학살당하고 그 로마가 한니발한테 깨진 것도 제가 봤을 때 대규모 인원을 기동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멍청한 전투를 해서 그런 거예요. 특히 그리스인이 더 한심한데 그리스인이 팔랑크에서 굉장히 이 효율적이지만 로마하고 붙으면 100점 100패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안 돼. 그 뭐냐면 흩어져서 싸울 줄 몰라. 근데 흩어져서 싸운다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근데 아시아 군대는 원래부터 흩어져 싸우는 거예요. 원래 좌군, 우군, 중군 있고 유군이라고 별동들을 뒤로 돌려요. 그리고 매복, 우회기동, 야간 작전 이거 항상 해. 2000년 전부터 그랬어. 근데 유럽 군대를 보면 들판에 모여. 그것도 아주 넓은 들판. 나무 하나도 없는데 모여가지고 이게 싸우는 거야. 특히 그 오스트리아 군하고 전쟁하는 걸 보면 굉장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철판 갑옷은 다 입었는데 전쟁하는 걸 보면 총도 있고 대포도 있는데 굉장히 멍청하게 그냥 두벅두벅 걸어가서 바보같이 전쟁하는 거예요. 그리고 1차 대전까지 바보같이 전쟁했어. 근데 뭐 매복도 안 하고 우회기동도 안 하고 야간기습도 안 하고 속임수도 손자병법에 온갖 속임수를 하나도 안 쓰는 거예요. 뭐 보니까 좀 띠라다. 그래서 이 코로나에 한중일이 잘 대응하는 것은 이런 쪽에서 단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중국은 산회관이 뚫리면 끝나기 때문에 한국도 압록강이 뚫리면 끝이에요. 일본도 그렇고 섬이기 때문에 바다에서 막아야지 육지 상정하면 끝이라는 거죠.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로 일부를 마치겠습니다.